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묻되, 랍비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고 있나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생명 가운데 생명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없사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마음 중심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그 진리대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매일 신문을 보고 TV 방송을 들으면 하루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커네티컷에서는 한 세입자가 밀린 월세 때문에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주인을 목을 베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미국에서만 120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전국적으로 살인과 강간과 절도와 모든 강력 범죄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극악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지난 20년 동안만 보아도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에는 유럽에 들이닥친 폭염으로 7만 명이나 죽었고 같은 해 수단 다르포르에서는 인종학살과 기아로 4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2004년에는 인디아나 오션 쓰나미로 20만에서 3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에서 1800명이나 죽었습니다. 2008년에는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스리랑카와 버마에서 15만 명이나 죽었고 2010년에는 아이티 지진으로 3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도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갖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마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물론 세계사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극악한 비극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홀로코스트 사건이 그 한 예입니다. 인간의 삶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문과 역사책을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 자녀가 장님으로 태어나고 기형아로 태어나고 각종 지체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꽃 같은 나이에 자녀가 실종되고 차에 치여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비극은 태초부터 인간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자마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적 홍수로 인하여 온 인류가 떼죽음을 당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다 홍수로 몰살당한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불로 한 도시의 모든 사람이 떼죽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롯과 두 딸을 제외한 소돔의 모든 주민이 다 유황불에 타서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역사도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당하고 수백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비극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는 분은 없습니까? 늘 뉴스에서 듣던 얘기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닥치지 않았기에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들은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불 보듯이 아, 또 저기서 일어났구나, 아, 또 저 나라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5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함으로써 비극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환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즉시 인과관계를 떠올립니다. 인간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고통과 재난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습니다.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고와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죄의 결말을 하나님의 징벌에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누가 죄를 지었길래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 모태에서 죄를 지은 연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라. 물론 여기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비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죽이신 것, 소돔 성읍 사람들을 모두 유황불로 멸하신 것, 자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를 갈라서 죽게 하신 것,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신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앉은뱅이 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내가 고쳐줬는데 앞으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극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파급 효과가 오래가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면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와 전쟁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극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악한 죄를 짓고도 건강하게 즐겁게 활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아주 선하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각종 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3월 첫째 주라고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처음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빌라도가 그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다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저희 죄 때문이 아니다.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은 이들보다 죄가 더 경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실로암에 있는 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빌라도가 죽였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건 인재건 천재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비극을 보면서 그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비극을 보면서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981년에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하게 대한 유대교 랍비 쿠슈너라는 사람입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는 책입니다. 쿠슈너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빨리 노화하는 병을 타고 태어나서 14세의 꽃 같은 나이에 늙은 사람의 몸으로 죽은 겁니다. 이 개인적인 비극을 계기로 그는 인간의 다른 모든 비극을 연구하게 되었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이에게 정신지체를 일으키신다 하고 믿지 않는다. 누가 근육 위축증을 앓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선택하셨다 하고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운명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운명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세상을 온전히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똑같은 비극을 겪은 후 쿠시너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시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진으로 수십만 명을 죽게 하시느냐, 아무 죄가 없는 아기에게 불치의 병을 주시느냐,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벼락을 내리셔서 자신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허락하시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예 믿음에서 떠난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런 악한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자신은 이벤젤리컬한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나는 중생의 체험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다고 확신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유대교 랍비 쿠시너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은 부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믿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지 않는 부인합니다.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매일 수많은 비극을 보고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친척들이 그 비극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재난을 만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을 둘을 보았는데 하나는 문제를 인간에게서 찾고 특별히 죄에게서 찾고 또 하나는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닮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설교한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회개하라. 재난받아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네가 회개하라. 갈릴리 사람 몇이 제사드리러 성전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건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반문하신 후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는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 18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도 같은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위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유일한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심판은 이 세상 떠난 후에 있는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았다고 기뻐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장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 하는 것, 이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신문을 읽고 TV 뉴스를 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특별히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수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행여나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어디에 갈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천국에 가겠는가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수많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졸지에 세상의 종말을 맞지 말라. 오래전 어떤 미국 성도와 만나서 얘기하던 중 그의 84세 된 어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Hello Jesus 이거를 계속 연발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죽기 일보 직전에 가면은 혼미에서 세상을 떠나는데 맑은 정신으로 Hello Jesus 이제 주님을 뵐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다른 크리스천들이 비극을 당하는 걸 볼 때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물론 비극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은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라. 소경은 늘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소경을 보고 피하여 그 원어를 보시면 맞은편 길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늘 성전 문 드나들면서 성전 문에 앉아있는 각종 거지들을 다 보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과도 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설교하신 그대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눈먼 자의 눈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장 1절 바로 앞에 8장 5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막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를 예수님이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데 성전 문에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하셔야 되는데 지나치시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소경을 호기심과 의아함으로만 보았는데 예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로 이들을 보신 겁니다. 자신이 해준 이야기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 강도가 우글우글하는 그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바빴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린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네가 소경 앞을 지나가게 한 것은 내가 너를 보낸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게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따지는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패를 나누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계속 그 짓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짓 하기를 거부하시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지금 소경이 왜 있느냐, 왜 네가 소경 앞을 지나가느냐, 소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 때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 성경은 displa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display가 뭡니까? 전시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시는 왜 합니까? 가장 중요한 display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전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번역한 겁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흑암에 처한 자들을 굴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함이다.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에는 세상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불을 꺼버렸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은 갈대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을 고쳐주셔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소경의 영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소경되었던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인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 소경이 육신의 눈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임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목적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너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임무의 사명의 긴박성을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고 있나니, 밤이 지금 막 오고 있나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신 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당하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고 제자들은 몇 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를 하신 후 온 세상은 다시 암흑으로 휩싸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닥치는 고난과 비극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탁상공론감이 아닙니다. 탁상공론감이 아닙니다. 행동을 할 기회입니다. 신학적인 토론이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설명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악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멀쩡하고 나는 본다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로 놔두시고 나는 보지 못한 아이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세상에는 악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참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범죄와 질병과 교통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수많은 천재와 인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 이거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의 연속인 세상을 살면서 그 고통과 슬픔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세상 참 좋다고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그렇게 많은가? 당분간이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사단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에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 세상에는 비극이 끊이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치닫기에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 충고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제 곧 밤이 닥칠 테니 아직 낮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라고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들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행하라.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고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온갖 병으로 장애로 교통사고로 천재로 인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가복음 13장과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가 탁상공론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도 참 진리를 발견해서 사단의 수하로부터 벗어나고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할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떠드는 것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미디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점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 5년도에 조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르포르에서 인종학살로 40만 명이나 살해당하고 250만 명이 피난을 가고 강간과 살인과 기아는 계속되고 있을 때 미국의 3대 TV 방송국에서 다르포르에 대해서 취재한 것은 모두 합쳐서 26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리 전문가 마르타 스튜어트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무려 130분이나 할애했습니다. 또한 2005년 5대 방송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죽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는 다르포 비극에 대한 보도의 55배나 되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뉴스거리를 보면은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보면 너저분하기 짝이 없는 지저분한 얘기들을 크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통해서 너저란 것들에 관심이 쏘이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유익을 끼칠 겁니다. 그 많은 악한 자들이 다 교회로 찾아와서 나도 죽을까 봐 살 길을 찾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할리우드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 잔뜩 떠들어 대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오늘날 주님과 같이 가던 길을 멈추고 늘 보는 사람이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의 비유에 관한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돕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듣는데 주일날 듣고 그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매달 아니면 매년 한꺼번에라도 구제헌금을 하는 분이 몇 명이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대의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의 명분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음악을 보급하는 운동에 얼마 헌금합니다.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헌금합니다. 동물학대 방지 운동에 헌금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의 명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운동, 알코올 중독자 갱생 운동, 어린이 학대 방지 운동 이런 데다가 헌금합니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대의 명분들이 있습니다. 인종학살을 막는 운동, 굶어 죽는 사람들 돕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합니다. 참 귀한 헌금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치명적인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짧은 세상에서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고통을 완전히 덜어주는 엄청난 귀한 대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중간 단계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악취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홀리 홀리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는 에베소 2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파워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중얼중얼중얼하고 끝납니다. 자기가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파워풀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재로 인하여, 인재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다른 중병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이건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차원의 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건, 이유야 어떻게 됐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있는 분들, 외로움에 있는 분들 마음의 문이 벌써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제스처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따라서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매주 주위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달 구제하고 시시때때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지당한 진리이지만은 우리가 종종 잊고 살기에 그 진리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리크루트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맞아 절호의 기회를 주셨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 우리 줌으로,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인터넷, 메일로 찾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저희가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